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라고 정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생활이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생활이기를 원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말로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도 그랬고, 또한 우리가 이전 시간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 있어서도 그 약속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이루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지 못했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침묵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장 1절에 시작이 되는 부분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99세였다라고 말합니다. 86세와 99세의 어떤 공백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13년의 공백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13년의 공백기간이 왜 일어납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 언약의 그 후사를 언약의 그 자손,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고 했던 그가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했을 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13년의 공백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긴 시간입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17장 1절의 부분에 보면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 13년이 지난 99세 이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99세 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99세 때, 요즘 같으면 99세 사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 99세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물론 그 당시에 99세는 오늘날의 99세와는 많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더 훨씬 더 장수하고 170세, 150세까지 살던 시대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9세라는 이 나이가 그냥 젊은 나이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99세가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19절에 로마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자기 몸에 죽은 것 같다라고 이 아브라함이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99세 때 100세 거의 가까워서 자기 몸에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후손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은 다 지나갔죠. 자기나 자기 와이프나 다 이제는 그런 이제 제 후손을 볼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것 같은, 죽은 자와 같이 방불했던 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99세라는 이런 나이요, 이 시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시점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점에서 나타났을 때 우리 같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99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나타났으면 우리 같으면 이럴 거야 아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언약해 주시고 후사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약속 아직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그 약속 분명히 들어주실 것입니까?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후사를 주신다고 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타나 주시려면 좀 진작 좀 나타나 주시지. 제가 좀 젊었을 때 한 20년 전에 15년 전에 최소한 10년 전에라도 나타나 주셔서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좀 들어주시지 왜 하필 이렇게 늦은 제 나이 99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내 몸이 죽은 자와 같이 이 죽은 자와 같이 방불한 이 몸이 되었을 때 왜 하나님 이제야 나타나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그에게 부여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 99세라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로 인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이죠. 약속의 후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그가 과연 이 나이에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하나님 됐습니다. 제가 약속의 후손을 이제는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을까요? Too late. 하나님 이제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99세라는 나이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 99세라는 나이는 불가능의 한계점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한계점. Impossible situation. 아무것도 나로서는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의 한계점, 불가능의 한계점, 불가능의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99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몸이 죽은 자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시도할 대로 다 시도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셨으니까 나에게 후사를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신다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후사를 낳아보려고 했지만은 그것은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었던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희망은 사라졌어요. 분명히 내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사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되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거 이제는 그는 알았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도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99세예요.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불가능한 그 상황에 한계점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불가능한 시점 한계점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불가능한 시점에서 한계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불가능하다 할 수 없습니다를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나의 인간의 연약함 한계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99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누구든지 이런 한계 속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이 본문에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참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뭔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려고 하셨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시도나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 기법하기를 원하세요. 포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거, 내가 원했던 거, 내가 뜻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서 고스란히 다 포기하고 surrender 하나님 앞에 기법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가장 원했던 게 뭘까요? 그의 몸이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시점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그 시점까지 기다렸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뭘 기다릴까요? 왜 하나님이 점점 그의 나이가 점점 86세서부터 점점 시간이 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의 몸이 죽어가는 것 같이 노년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이 왜 기다리고 있을까요? 포기하라는 거죠. 네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그 자아를 포기하고 내 자신이 정말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너 자아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그에게 일깨워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은 존재라는 거죠. 내 자아가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말씀을 쫓아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여전히 양다리 걸치기에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이 그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는 거 싫어하세요. 이쪽 저쪽 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 바라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고 또 하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하는 이런 양다리 걸치기 식의 신앙생활을 싫어하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너희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바알한테 끌려서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면 바알을 섬기든지 발도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지도 않고 중간에서 미적거리는 언제까지 발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여러분,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으로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고 완전히 기법하고 정말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자세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이 다 죽은 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내 자신이 살아있는 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혈기와 나의 의로움과 이 모든 것을 자랑하면서 내가 꿈틀꿈틀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어져 있는 죽은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내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꿈틀거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방해하고 내가 살겠다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펄떡펄떡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99세라는 것은 그의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신체적인 그런 조건이 죽어지는 때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신체적으로 biologically, 생물학적으로 그가 죽어지는 것도 죽어지는 시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옛 자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죽어진 자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을 도달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뜻과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저는 포기합니다. 저는 완전히 서렌더합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여전히 자기 방법대로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자기 식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자기 안에 살아도 뭐라겠어요? 내 그 종을 그 하가를 취하서 너의 아내로 삼아서 후손을 아들 낳으시라고 낳으라고 이렇게 자기 남편을 꼬드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여전히 그런 불순종하는 아내의 말을 쉽게 듣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트러스트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여전히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과 의지를 굴복시키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세요.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뜻과 생각과 자아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나의 그런 어떤 내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코너에 막다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인생의 코너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요나를 보면은 뭐를 보겠습니까? 요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죄악들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뭐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 내가 가서 전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니느웨와 반대되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그가 도망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했다고 합니다. 원수의 나라니까 나는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나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은 그 배에서 결국 물속에 빠지게 되고 결국 고기 물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기 물속이라는 극한 상황에 들어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의 한계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다시 회복시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놔두세요. 네가 하고 싶냐? Do whatever you want to do. Go ahead. Do whatever you want to do. 놔두십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하든지 하라. 기다리세요. 그러나 어떤 한계점에서 그가 더 이상 나는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방법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시점까지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회복해 주세요.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제 리컨퍼메이션을 해 주세요. 다시 컨퍼메이션해서 확인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도 그러한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막 살다가 결국 99세라는 한계점에서 자기 자신의 한계와 그런 어떤 불가능한 시추에이션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완전히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시점에서는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완전히 포기하기를,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항복하기를 기다리세요. 그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There is nothing I can do in such an impossible situation I face right now.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자아를 솔직히 내가 꿈틀거렸던 내가 살아있는 자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기다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먼저 이니시에이티브를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관계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이러한 어떤 인생의 한계점에 봉착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베델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야곱도 형을 속이고 자기가 장자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야곱이 결국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다가 결국 라반 삼촌집으로 가다가 결국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 인생의 한계점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야곱이 극한 상황에서 쫓김을 당하게 되니까 결국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게 찾아오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인생의 어떤 한계점에 부딪힌 자들에게 꼭 찾아오세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40세 때는 자기 혈기가 있을 때는 뭔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십니다. 80세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해 노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한계점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만나주시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항복하는 그 시점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누누이 어디서든지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잘 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오게로도 가고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해버립니다. 세 번이나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고 물론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만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호숫가로 나갑니다. 나는 고기나 잡겠다. 왜 고기나 잡겠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죄책감, 갈등, guilty feeling.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런 마음 속에서 오는 그런 갈등과 고민과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는 결국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갑니다. 어떤 인간의 한계점과 어떤 극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보게 되죠. 그런 시점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그곳에서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 바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그의 관계를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인생의 한계점에 봉착했을 때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질문하고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거기에는 먼저 되어줘야 될 게 있어요. 내 자신이 깨져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을 들고 포기하고 항복해야 되는 죽어져 있는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 전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준비될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우리가 불순종의 모습, 우리가 인간적인 방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먼저 깨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시점이 올 때까지 내 자가 완전히 죽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포기할 때까지, 서렌더하고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항복하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항복하는 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에요. 항복하는 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는 길이요, 그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길입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뜻이 아닌 그의 뜻을 취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를 높이고 그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나의 옛자가 철저히 죽어진 삶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99세라는 나이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완전히 대조되는 의미입니다. 99세는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네가 바라봐야 될 것은 너의 그 불가능한 impossible한 situation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 뭡니까? I'm God Almighty. 이 God Almighty라는 말,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엘 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샤다이라는 말은 뭐냐면 강하다. 그 다음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능력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All Powerful God.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또 All Sufficient God.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키고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엘 샤다이.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노래도 있었죠. 예전에, 오래전에.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도 하나님이 그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다가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극한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기다림을 만났던 자들, 만나고 기다렸던 자들에게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전능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계시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모든 소망을 포기했던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어떤 하나님인지 누군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라고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말씀하냐면은 그 수많은 나라 북연합군들과 싸웠을 때 하나님이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방패 되신 하나님이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수많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과 북 연합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니라 북 가나안 지역의 그 북쪽 지역의 연합군과 싸웠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방패다, 너의 방패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99세 13년이 지나고 아들에 대해서, 자기 몸이 죽었으니까, 죽은 자와 같이 됐으니까, 아들에 대한 희망이 완전히 끊겨버렸으니까 이제는 이건 불가능하다. 나로서는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이 시점에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에게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적절한 말씀이죠.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꼭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온전히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놓쳤다는 거죠. 온전히 잘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Mighty, Almighty God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할 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구나만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전능한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네가 이 시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비록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다. 믿는 것이 이게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제한시켜버려요. 다 자기의 리밋을 딱 대고 제한시켜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불가능해. This is impossible. Even is impossible for even God to do.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면서 박스에다 가둬놓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캐리고리 안에서 캐리고라이즈 시켜가지고 하나님은 할 수 없다. 전능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깨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깨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99세에 나타나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지금 거의 죽어져 죽은 자와 같은 자인데 자기 아내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의 약속은, 그의 언약은 영원하시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고 바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전능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상황까지만 하나님 믿고 그 이상은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생각의 그런 캐리고리 안에서 제한시키며 우리가 믿는 내 중심적인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내 앞에서의 신앙이라는데 내 앞에서 행하는 신앙입니다. 내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는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 앞에서, 내 앞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죠. 내라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앞에서. 이 앞이라는 말은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이 부패했을 때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나왔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코람, C-O-R-A-M, D-E-O, 코람 데오. 이건 라틴어입니다. 코람이라는 말은 앞이라는 말이에요. In the presence of. 그 다음에 데오는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신전의식을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식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또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나를 봐줄까? 자꾸만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히 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에녹과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갔다. He walks with God.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아와 이 에녹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인 경우에는 나랑 더불어 동행하라는 말을 주시지 않고 내 앞에서 신앙생활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두 눈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황과 과정과 순간순간의 모습을 다 낱낱이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불꽃 같은 눈은 하나님이 다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못됐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지 못했어요. 의식한다고 하다가도 어떨 때 보면 불순종하고 어떨 때 보면 자기 생각대로 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죠. 그래서 결국 이 많은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첫 번째 내려주는 말씀이 내 앞에서 행하라. 마치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 그 의식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겠습니까? 이런 신전의식이, 하나님 앞에서 의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놓여있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당연한 결과는 뭐냐면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삶은 종교개혁자들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위협했을 때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백성과 관원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위협하고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어떤 순간만, 일정한 순간만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내 앞에서 행하여 계속되어지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이면 walk before me, 계속해서 내 앞에서 걸어가라. 그것이 행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어느 한 순간에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그 이후에는 또 행하지 않고 또 행하고 또 행하지 않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속적인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지속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은 완전한 삶입니다. 여기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완전했습니까? 하나님을 쫓는다고 하다가 결국 하가를 통해서 결국 이스마엘도 낳고, 인간적인 방법을 했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앞에서 행하되 완전하라. 영어 보면 뭐라고 했어요? Be blameless. Be blameless. 아무런 블레임 받고 탓, 잘못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이 완전히의 말은 히브리 말로 타밈이라는 말입니다. 흠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속성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의 모습은 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해야 돼요. 인간인데 우리가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죄가 없는, 죄 없는 삶을, sinless life, 죄 없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죄악이 없는, 죄 없는 100% 완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완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완전을 지향해서 완전을 향해서 나가라는 말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와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우리가 이루려야 할 그런 목표가 어느 정도입니까? 인간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다다라야 할 그런 목표는 인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저 신앙심이 참 좋으신, 믿음이 참 좋으신 누구누구 아무 성도님, 틀린 말이에요. 그 분을 본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향하고 닮아가야 할, 이르러야 할 최종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에게까지 자라가요?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다 부족해서 거기서 거기지, 50보 100보지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야, 해봐야 안 돼. 이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50보니까 거기서 거기야, 인간이 다 부족하고 안 돼, 해도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의 그런 삶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내가 다다라야 할, 이뤄야 될 목표입니다라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의 질적인 차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완전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완전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야 될 그러한 성화, 성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제가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 우리는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완전한 변화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완전이에요. 그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완전을 향해서 나가라. 여러분, 이러한 완전을 향해서 나가는 이 삶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완전을 향해서 나가는 불가능한 것 같은 삶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트라이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찾아야 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이런 작업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는 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완전한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할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